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로만 창조하셨거나 혹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을 것이고 파란만장한 인류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특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중에 인간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이르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한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실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내들에게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한 말씀 또한 인간적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 중에 남편에게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피는 흘릴 수 있겠죠, 아내를 위해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그런 사랑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와 같은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형상으로 그 성품으로 그 속성으로 온전하게 회복된 분이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성화의 길을 가시는 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도상에 있을 뿐 완전하게 성화된 인간이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결혼 예식 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나 5월 가정의 달에 가정의 화평을 위해 부부 간에 서로 다짐해야 할 권면의 차원을 넘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에 빠지기 쉬운 것은 본문의 말씀이 비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뿌린 씨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진 땅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길가, 둘째는 흙이 얕은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위, 넷째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땅에 뿌려진 씨는 잘 자랄 수 없었지만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하는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런 것을 두고 난센스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씨를 어디에 뿌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결코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누구라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어린아이들이나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높고 깊은 의미를 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3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비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어린아이들이나 결혼을 해보지 않은 성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수 없다면 우리는 마치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들은 후에 그래 나도 앞으로는 좋은 땅에다 씨를 뿌려야지 라고 결심하는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라.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라. 러시아의 격언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도 치열한 일이라는 것을 잘 나타낸 격언입니다. 영국에는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는 2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사람들이 결혼과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나라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적인 기관, 영어로 말하면 Divine Institution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최초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보다도 먼저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신앙생활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도 전에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신앙교육은 1차적으로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가정들이 오늘날 갖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것처럼 남편과 아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본문 22절에서 권면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종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복종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말씀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주 안에서 평등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평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에 지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질서에 입각해서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헬라어를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질서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복종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신분과 지위의 우열로 인하여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자발적인 복종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여성들에게 권면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것은 그가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가지고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는 참 무섭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무서웠어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잘 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하면 그때는 남녀가 엄청나게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랬죠.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를 이렇게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시대 로마 세계 남편의 지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달리 오늘날 우리 사회의 남편의 지위보다도 더욱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혼율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복잡한 관계가 특별히 로마의 왕족들과 상류 사회에서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 또 하겠습니다. 그 이혼율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면은 부인들끼리 모여서 한담을 할 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 누구 얘기하는 거냐고 언제 남편 얘기하는지 하도 남편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똑바로 얘기해 보라고 누구 얘기하느냐고 말이지. 로마의 상류사회에서는 이혼과 재혼을 정략적으로 혹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욱 무분별하게 행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정은 매우 불안정하였습니다. 부부관계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살만한 부인들은 쉽사리 자기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남자를 맞이하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남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도 더 아내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마디에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한 것은 그것이야말로 아내들이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되며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여성의 내면적인 심리를 여성들 자신들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조직사회에 익숙한 남성들에게는 상사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결코 종속적인 관계로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시대의 여성들이나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여성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복종이라는 말이 다분히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적인 용어거나 인격 모독적이거나 굴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에게 잘 수용될 수 있는 개념은 사도 바울이 본문 25절에서 남편들에게 권면한 말씀인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한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아내들에게 적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내용일 것입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을 남편에게서 찾아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아내에게서 찾아보기가 쉬울까요? 사람 나름이죠. 아마도 남편보다는 아내에게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우리는 더욱 헌신적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아내들에게 복종을 남편들에게는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는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요구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남편과 아내의 내면의 요구를 그들 자신들보다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가정을 건실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가려주고 채워주고 보완해 주려고 하는 데서 한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융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락교에서 심호하셨던 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도 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연구 끝에 남성과 여성 속에는 그들의 성과 반대되는 정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 속에는 수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들어있으며 여성 속에는 무용적인 용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융은 남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하고 여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성의 내면에 있는 남성성인 복종심으로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고 남편의 내면에 있는 여성성인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내의 부족함을 채울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 이상적인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장점,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 교회에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나 이거 잘한다는 것을 온 교인들이 다 날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머지않아서 그 교회는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는 본문 26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물로 성도들을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는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절인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면 우리는 또한 서로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교회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단은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이렇게 귀신이 출몰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주인도 가고 다른 사람도 왔다가 얼마 못 살고 가고 하는 거를 어떤 분이 그것을 사서 전부 미쳤다 그랬죠. 아, 미쳤다고. 저 사람 미쳤다고. 저걸 왜 사느냐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하던 터에 술집을 세운 사람 있었어요. 그런 술집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하던 터를 그 아주 교회 목적이 아닌 전혀 이제 상반되는 이런 목적으로 쓰는 곳을 저는 예전에 목회하던 지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을 때려 부셔가지고 잘 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부수고 훼손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와 같은 일들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을 때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헌신적인 자기희생을 통한 복종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헌신적인 자기희생을 통한 복종과 사랑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뗄루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부패함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더욱 가까워짐에 따라 서로의 부끄러움과 약점과 나아가서는 서로의 죄에 대해서 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것을 부부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적나라하게 알게 됨으로써 서로 비난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거부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은 서로 간에 아무 다툼도 없이 서로 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33절에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한 말씀처럼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과 존경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과 같이 우리도 다른 성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 자신만큼 혹은 그 이상의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못한다면은 무엇하러 나를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인 타자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결코 같은 위치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타자인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의 구원을 위해 서로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가정을 이루듯이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복종이라는 두 원리로 우주를 질서 있고도 조화롭게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에디 쉐이프는 가정이란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요, 삶의 보금자리요, 피난처요, 문화 창조의 중심지요, 기억의 박물관이요, 인간관계가 출발하는 곳이요,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장소요, 신앙의 출발지요, 또한 신앙의 완성지가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정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부부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교회를 통해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가는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너무너무 불편하면요, 집에 가는 것이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지옥으로 들어갔다가 지옥에서 나오고 들어가 이거는 못할 일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가정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은 지옥 같다고, 지긋지긋하다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쉬고 안식하고 싶은 곳이며 우리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고 지친 나를 안아주는 가족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역시 우리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지쳐 있을 때 쉬고 싶은 곳이 교회이어야 하고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고 세상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교회만은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죠. 예. 인정해 줄 것도 안 해주면 올 사람도 안 옵니다. 왔던 사람도 다 가버리죠. 오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하여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나는 부부 생활에 관하여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때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의 머리됨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면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은 아내들 보고 남편의 종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살게 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도 역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부부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한 부부의 삶은 결국에는 각자 따로따로 자기의 인생길을 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아내 모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으로 가정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복종을 원리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